하나님 아버지, 한동안의 인생을 살면서도 한마음과 한뜻으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뉘어진 마음으로 세상을 짝하여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함을 주께서 오늘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한 영혼의 참된 안식과 평안이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 안에 늘 있어서 우리를 바라봄으로 인한 낙심과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생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숨길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를 견고하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임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을 저희가 앞두고 또 함께 저희가 모여서 제네바 교리문답 공부를 합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쌓았던 신앙의 내용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직 주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 마땅히 믿고 보아야 될 마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견제해야 될 신앙의 깊은 내용들을 잘 깨달아 참으로 배우고 확실하는 일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네바 교리문답 5주차 7페이지 30문답부터 39문답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0문답을 제가 물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30문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대로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로 끝이 났고 오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그 외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외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는 이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그 말이 맞지만 사실은 외아들이라는 뜻은 단순히 그냥 독자 하나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유일한 아들이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어떤 의미에 있어서의 그냥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니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차원이 다른 의미에서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신앙 고백에서 알아야 될 내용은 예수라는 이 단어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에 구별된 내용입니다. 예수라는 이 말은 제 이름이 최덕수처럼 저는 보지 않았지만 뭐 국제시장의 주인공이 덕수라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것처럼 이제 그 고유명사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고유명사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실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직책에 관한 이름이죠. 직책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신경을 읽어보시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는 우리는 연결해서 이해하지만 본래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연결되어져서 이해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어떻게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책을 얻으셔서 거의 고유명사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 31문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니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구주로서 인정한다는 것과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 구원을 얻게 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31문에서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구원의 시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12문에서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의 그러니까 독생하신 아들의 그 아버지이신 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요. 그래서 12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하시는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가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31문에서는 성부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실제적 성취를 이루시는 분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31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편에서 볼 때 구원이 어떻게 다가오게 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32문에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대가 호칭하는 예수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구주를 뜻합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천사에 의해서 그분에게 붙여진 것입니다. 33문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말은 그가 이 이름을 사람들로부터 받았을 경우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와 같이 부르기를 원하였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덕수라는 이름이 흔한 것처럼 제가 어릴 때는 뭐 덕수재가, 덕수철강, 뭐 덕수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도 매우 그 당시로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대로 요수아라든지 예수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거의 동일한 이름들입니다. 심지어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시면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아주 흔해 빠진, 우리 어릴 때 뭐 철수야 뭐 놀자 이런 것처럼 아주 흔해 빠진 이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이름을 그렇게 많이 붙였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많이 가진 나머지,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구약의 약속을 기억하고 자녀를 낳으면 다 예수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소망 안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자녀들에게 붙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똑같은 동일한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긴 했지만, 그러나 이 이름은 일반 부모에서 지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누구에 의해서 주어졌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이름이 명명되었습니다.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이 말씀이 천사에 의해서 고지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소망의 표현으로 그냥 단순히 내 아들이 구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사용하지요. 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사용하는가 하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예수라는 그 예수와는 다른 존재의 예수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명령되어졌다, 명명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신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비록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성부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 구원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성취되는 그 과정 안에서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구원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 앞서는 신앙의 선배들이 이 내용을 신앙의 고백으로 여기에 넣어놓은 것이죠. 이런 면에서 구원은 예수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이 의미하는 바를 넘어서서 다순히 그 예수는 그냥 구원자다 뭐 이런 어떤 사실을 의미하는 바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명명하였으니 그 명명하신 그 성부께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런 뜻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고지하실 때는 단순히 이름만 붙여준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의 전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그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4문에 보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의 직무가 이 칭호를 통하여 더 잘 밝혀집니다. 이는 그가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로 임명되기 위해 하늘 아버지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새로운 어떤 하나의 신학적 개념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흔히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삼중직이 뭐지요?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사실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직분으로 구약 역사 안에서 그 직분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성경 초두나 초대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이 삼중직의 개념이 생겨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왕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직분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죠. 그때 멜기세덱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살렘 왕이라고 말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왕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중직분으로 예수님을 이해해왔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중세 로마 카톨릭의 대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 신학 대전을 쓴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이 삼중직의 개념이 주어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칼빈 때 이르러서는 이 삼중직의 개념이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칼빈도 뭐 처음부터 이런 내용들을 다 알았던 것은 아니고 교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제네바에 가가지고 계획을 단행했다가 저항에 부딪히자 다시 망명을 떠나죠. 스트라스부르크로 가게 됩니다. 이 스트라스부르크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마틴 부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마틴 부처로부터 이 삼중직에 대한 개념을 전수받게 되고 그가 다시 돌아와서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이 삼중직의 개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일들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독교 강요에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잠시 설명을 제가 드리고 이제 그리스도라고는 칭호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 이 단어는 본래 헬라어 크리오라고 하는 단어, 기름 붓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름 붓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수동형 분사,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죠. 수동형 분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사흐라는 이 말입니다. 똑같이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냥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 헬라어로 말하면 호 크리스토스, 그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이 말은 일반적으로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는 다른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들과 같은 범주로 그냥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구약에서 선지자도 왕도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존재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정관사를 분명히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지요. 그런데 이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과연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는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즉 성부로부터 구원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임직받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움을 받죠? 사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우선 구원자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임직을 받았다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의미 또 하나는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합당한 능력을 받았다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직무를 받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사사들을 보시면 그들이 사사로 임직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그들과 강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내용들이 나타나지요. 이런 면에서 기름을 받았다는 말은 구원자로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다는 뜻과 아울러 그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합당한 능력을 받았다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염두에 두고 35문을 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이 세 가지 직무들에 쓰이고 있으며 또한 이 직무들이 여러 번 그에게 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을 받았다라는 말씀들은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사울에게 그리고 16장 3절에 보면 다윗에게 그리고 열왕기서를 보면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을 이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죠. 이 내용들은 출애굽기 29장 29절에도 나타나고 레위기 4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이 나타나는 것은 열왕기상 19장 16절이에요.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처럼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어쨌든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임직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전제로 이제 36문에서 이렇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종류의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고대 왕들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예언자들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가시적인 기름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성령님의 은혜야말로 과거에 행해졌던 외적인 기름 부음의 실체입니다. 구약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외적인 기름 부음이 아니라 그 외적인 기름 부음이 사실은 가르쳤던 실체, 즉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심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에 나타나지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났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직무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상징이 바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실제로 기름부으심을 받았는데 이 기름부으심을 받았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는 내용은 어디냐 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여서 이사야 61장 1절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는 바로 이 말씀을 찾아 읽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실체는 외적인 기름 부음이 아니고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경 한 두 구절을 통해서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또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구약시대의 왕과 재상과 신하처럼 외적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외적인 기름 부음이 상징하는 바로 그 실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이제 전제로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지요. 왕과 재상과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우선 이제 구약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뭐 제일 먼저라는 말은 좀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좀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의 여부가 잘 확인이 되지 않아서 참 판가름하기는 어려운데 여기에 37문에서는 왕의 직분을 먼저 말하지,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그랄 왕 아비멜렉의 집에 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는 선지자라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어떤 직분이 먼저 나타납니까? 재상의 직분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왕의 직분은 제일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읽어보시면 이미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네. 왕의 직분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제일 먼저 왕의 직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37문을 보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왕의 직분은 어떤 유형의 것입니까? 그 직분은 말씀과 영을 통하여 의와 생명을 선사하는 영적 차원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구약 이스라엘은 내셔널 처치라고 해서 이 국가교회 형태를 띄었죠. 마치 영국처럼, 이전의 영국처럼. 그러면 세상 왕이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세상 왕이 하는 일은 국민과 영토를 지키고 다스리고 보호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왕들을 잘 보시면 이런 일에 매우 충실했던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다윗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국방을 튼튼히 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는지,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을 아주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교회는 국가교회 형태를 띠고 있고, 그리고 국민과 국토와 주권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3요소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사실은 이 구약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영적 이스라엘, 즉 지금의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어떤 힘이나 어떤 강압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세요.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리적인 힘과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약시대는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면 저는 잡혀가지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면 저는 잡혀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약시대는 영적인 방식으로 다스리지 물리적인 방식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왕들이 했던 일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블레셋의 속박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끌어내었다는 것은 뭘 상징한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속박 가운데 있는 자들을 끌어내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상인의 사역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치유하는 사역들이 있죠. 재상이 병을 판단하잖아요. 심사를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 뭔가 하면 영적인 중대한 질병을 고치시는 그리스도 사역을 사실은 다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방식으로, 육의 방식으로, 현세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방식으로 이해할 때 오해를 낳게 되는데, 그게 바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현세적인 방식으로 왕이 필요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주님께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나타내었습니까? 말씀과 성료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영적인 속박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죽음의 방식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신 것이죠.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옛날 같으면 군마를 타고 입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힘도 없는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우리 그 주님의 왕대심의 핵심이 절대로 물리적인 어떤 힘과 권세에 있지 않다. 그분의 다스림의 방식은 오히려 희생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가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다스립니까? 희생하고 섬기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자꾸 앞서 이렇게 나아가고 뭐 나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8문을 보겠습니다. 제 38문, 재상 직분이란 어떤 것입니까? 구약시대 재상들의 주요 사역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희생제물을 잡아드리는 일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서서 섬기는 그런 일들, 그리고 환자를 관리하는 일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역대상 이런 데 보시면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도 재상이 감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이 재상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속죄사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가운데 있는 인간 사이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관계를 화해시키는, 화목시키는 바로 이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죠. 특별히 대제사장은 온 백성의 죄를 위하는 존재죠. 그래서 대장이 가슴에다가 무엇을 끼고 있었습니까? 흉배를 이렇게 끼고 있었죠. 그죠? 열두 보석으로 된 흉배. 그 다음에 견대를 차고 있었죠. 열두 지파를 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신하고 그들을 품고 마음에 품고 또 그들을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나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바로 이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우리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어떤 일이죠? 그분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물론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속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속해야만 되는 연약한 인생들이었는 반면에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죄를 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분이 행한 모든 일들은 다 우리를 대신하는, 우리를 대표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재판받으시고 죄인으로 정죄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다 우리를 대신하신 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만 영혼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갖는 한 우리는 양심의 평안을 단 한순간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루셨다는 이 사실의 기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다락방에서 중보기도를 드리시고 내가 비옵는 것이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라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간 일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9문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부릅니까? 이 세상에 내려오심으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사자가와 대언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충만히 계시하셨고 또 모든 예언과 계시를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꿈이나 환상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자신의 뜻을 완벽하게 드러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아니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여적에 선지자들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저런 방식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최후 통첩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하시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점으로 구약을 다시 읽으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구약의 내용을 읽어갈 때 구약에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나가시다가 나중에 신약의 내용이 더 분명해지고 그 분명해진 내용을 가지고 구약을 읽기 시작하시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더 많이 보이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시는 것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구약의 계시의 총체이시오 완성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을 새롭게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아직 감추어져 있었던 계시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너희가 이렇게 심각히 서로 대화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상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해서 엠마로 갔던 이 두 제자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이 예수를 분명한 선지자라는 사실,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그분이 모든 계시의 총체요 완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복음을 설명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교회를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그리스도의 선지자 선지자 직분은 말씀의 계시 사역과 관련해서 그 탁월함이 나타나지요. 또 제사장 직분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삶과 죽음을 통해서 탁월하게 드러나고, 왕의 직분은 그분의 통치 사역을 통해서 탁월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은 기회로운 부분을 받았던 이런 모든 직분자들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요 상징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하여 구약시대 자체가 사실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장치로 마련된 것인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었고, 또 그런 경륜 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두실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그런 장치로 주어진 나라는 사실, 더욱이 삼중 직분은 더 말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모든 경륜과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제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보여주는 그림자와 상징임을 저희가 잘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말씀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약의 계시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구약의 내용들을 살펴보아서 하나님께서 구약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풍성한 의미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 안에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연속적인 부분은 무엇이고 또 불연속적인 부분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여 현세적 방식으로 물리적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해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를 그분에서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